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와 구약 에스겔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잡을 데 없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 영광스러운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었습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덕분에 죄를 용서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지혜와 통찰력도 함께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세워놓으신 계획대로 된 것입니다. 그 계획은 때가 무르익으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미리부터 그렇게 되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인데 우리는 맨 먼저 그리스도께 희망을 두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의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당신께 속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표로 약속하셨던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나머지 다른 약속도 받게 되리라는 보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주 예수를 충실히 믿으며 모든 성도를 사랑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들은 뒤로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며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스러운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내려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밝아진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희망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얼마나 풍성하며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떨치시어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하늘에서는 당신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까지 그 어떤 이름의 세력보다 훨씬 높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시고 교회를 위하여 모든 것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완전히 채우시는 분입니다.
여기는 KNLS 월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사사함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에스겔서 제13장.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예언한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자기들의 마음대로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나 주가 하는 말을 들으라고 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보여주는 환상을 보지도 못하고 저희들의 생각을 따라서 예언하는 어리석은 예언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아, 너희 예언자들은 폐허됨에 있는 여호와 같다. 너희 성벽이 무너졌는데도 너희 예언자들은 성벽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않았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주의 날에 전쟁을 대비하려고 성벽을 보수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헛된 환상을 보고 속이는 점괘를 보며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가 일러준 말이라고 하면서 예언을 하고 또 그 말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너희에게 전혀 말한 일이 없는데 너희는 나에게 받은 말씀이라고 하면서 헛된 환상과 속이는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헛된 것을 말하고 속이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헛된 환상을 보고 속이는 점괘를 말하는 그 예언자들을 내가 직접 치겠다. 그들은 내 백성의 공예에 들어올 수도 없고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 등록될 수도 없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수도 없을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그들을 치는 까닭은 그들이 내 백성을 잘못 인도하였기 때문이다. 무엇 하나 잘 되는 것이 없는데도 잘 되어 간다고 하여 백성을 속였기 때문이다. 내 백성이 담을 세우면 그들은 그 위에 회칠이나 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들에게 그 담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여라. 내가 소나기를 퍼붓고 우박을 쏟아내리고 폭풍을 일으킬 것이니 그 담이 무너질 때 그들이 발랐던 그 회칠이 다 어찌 되었느냐고 비난하여 추궁할 것이라고 하여라.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일으키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퍼붓고 내가 분노하여 우박을 쏟으면 그 담이 무너질 것이다. 너희가 회칠한 그 담을 내가 허물어서 땅바닥에 쓰러뜨리고 그 기초가 드러나게 하겠다. 그 담이 무너지면 너희가 그 밑에 깔려서 죽을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내가 이렇게 그 담과 그것을 회칠한 자들에게 내 분노를 다 쏟고 나서 너에게 말할 것이다. 그 담은 사라졌고 그것을 회칠한 자들도 사라졌다. 예루살렘을 두고 예언한 이스라엘의 예언자들과 전혀 평화가 없는데도 예루살렘에 대하여 평화와 환상을 본 사람들이 사라졌다 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너 사람아, 내 백성 가운데서 자기들의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을 주목해보고 그들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너는 전하여라. 주 하나님이 말한다.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팔목마다 부적들을 꿰매고 각 사람의 키에 맞도록 너울을 만들어 머리에 씌워주는 여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여 죽이려고 하면서도 자신의 영혼은 살아남기를 바라느냐. 너희는 맷줌의 보리와 맷조각의 빵 때문에 내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나를 욕되게 하였다. 너희는 거짓말을 고지듣는 내 백성에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죽어서는 안 될 영혼들은 죽이고 살아서는 안 될 영혼들은 살리려고 한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새 잡듯이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데 사용하는 너희의 부적들을 내가 물리치겠다. 내가 그것을 너희의 팔목에서 떼어내고 너희가 새 잡듯이 사냥한 영혼들을 풀어놓겠다. 또 내가 너희의 너울을 찢어서 너희 손에서 내 백성을 구해내고 그들이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감이 되지 않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나는 의인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않았으나 너희가 거짓말로 그를 괴롭혔으며 악인의 손을 너희가 강하게 만들어 주어서 그가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살 길을 찾을 수 없게 하였기 때문에 너희 여자들이 다시는 환상을 못 보게 하며 점괘를 말하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을 알 것이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마다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우선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성경을 객관적으로 살핀 후에 어떤 우선순위에 따라 사건과 인물을 나열하려 한다면 예수님은 두말할 필요 없이 중심인물이 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만일 내가 지식을 얻어야 한다면 그것은 예수 안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지혜를 소유해야 한다면 예수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예수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힘을 다해 예수님의 인격을, 그분의 삶을,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고 닮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분 아닌 다른 것들이 내 인생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전혀 달리 나의 삶은 안전을 보장해 줄 것 같이 보이는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과 명예의 획득이나 야망의 실현 같은 것 말입니다. 예수님의 참모습에 대한 나의 그릇된 견해 때문에 다른 것들이 더 대단해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세상의 많은 성공적인 운영 방식들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 양 비판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왜곡된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까?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행하라고 요구하고 강조하신 명령들을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째 가는 명령과 비교하면 단지 부차적인 명령에 불과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이 유일하게 인정해 주셨던 그분의 제자됨의 표시는 서로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는 자만을 제자로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되니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임재와 권능이 없으면 근본이 이기적이고 사랑이 없는 내가 과연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표현하고 싶으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알리고자 하셨지만 그분은 이런 방법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각각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다는 증거는 성경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종이 되어 섬겼다는 그 자체가 그분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비이기적인 방법으로 자기들을 사랑해 주시는 사람을 그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세계명과 그분이 보여주신 본보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종으로 섬기는 삶입니다. 신약성경에서 가장 분명한 주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그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중의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인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경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전부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방언도 예언도 지식도 믿음과 구제도 모두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역설합니다. 뛰어난 웅변술로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거나 마치 천사의 말을 하듯 청중을 흥분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랑 없이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비난했습니다. 사람들은 박애주의자의 수고를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특히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낮추어 종된 자세로 헌신적으로 남을 섬기는 자들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라면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됩니다.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한 사도 바울은 이제 사랑이 무엇이며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지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 상반절입니다. 종됨은 그 본질상 이 모든 행위들을 완성시켜줍니다. 사랑의 일에 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사도 요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속에는 서로에게 행해야 할 일들에 대한 교훈들이 참 많습니다. 그 교훈들 가운데 일부를 거론해보면 서로에게 따뜻한 애정으로 대하라, 서로를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서로 판단하지 말라, 서로 화목하고 교훈하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권고하라,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라, 서로에게 똑같은 관심을 가지라, 서로 섬기라, 서로 참으라, 서로에게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에게 복종하라,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를 편견 없이 대하라, 서로 기다려주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등의 것들입니다. 여기서 다시 종으로 섬기는 자세를 가질 때 본질적으로 이 모든 계명을 이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성경 속에 풍부하게 저장되어 있는 서로를 향한 교훈들을 찾아내어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좀 더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성경의 원리들을 균형 잡힌 안목에서 좀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며 성경 말씀을 이기적인 목적으로 남용하는 일이 적어질 것입니다. 또 중요한 하나는 하나됨을 이루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기도는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앞서 계명의 맥락에서만 제대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13장의 큰 계명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한 관계는 서로에 대한 관계를 통해 입증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17장의 위대한 기도에서 다섯 번이나 예수님은 같은 것을 위해 기도하셨는데 이렇게 반복되는 점에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수는 많지만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놀라울 정도로 간단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 같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에는 복음전도에 대한 심각한 의미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7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효과적으로 세상을 제압하는 그 힘의 근원은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고 예수께서 기도하신 그 하나됨을 이루는가 하는 데 있습니다. 이기심은 분열의 근원이며 섬김은 하나됨의 근본입니다. 만일 진정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면 세상 사람들은 서로 앞다투어 교회로 몰려올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에서처럼 내가 세상을 향한 몫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또다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만일 내가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려 한다면, 그리고 예수께서 요구하신 대로 성도들과 하나가 되려 한다면,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완전한 자기 계시요 또한 나의 본보기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만일 성령으로 충만해 있다면 나는 성령이 예수에 대하여 하는 말씀을 들어야 하며 성령이 인도하시는 말을 따라야만 합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어떻게 광야에서 생활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동부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여호수아가 그의 후계자로 가나안 정복과 그 뒤의 일을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한 이야기는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2장까지는 이스라엘 각 지파들의 토지 분배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연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군대는 진군하는 도중에 높은 성으로 둘러싸인 여리고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에 비밀리에 침투시켰습니다. 이들은 그곳에서 라합이라는 기생을 만나 은신처를 얻었습니다. 그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서 유기를 만났을 때 라합은 그들을 숨겨주며 도피할 길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기생 라합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후에 그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한다갈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탐꾼들로부터 유리한 정보를 얻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여리고를 붙이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홍수로 인해 물이 부른 요단강을 그들이 건너려고 준비할 때 아마 그들은 40년 전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홍해를 건너는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제 역사는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흐르던 강물을 멈추게 하셨고 그들은 메마른 땅을 걸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에 관한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기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비아 바다 여매로 행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 언약기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렇게 해서 그들이 안전하게 강을 건너간 후 이를 기념하는 비석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강 속에 하나는 강 서쪽 벌판에 세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성에 이르기 전 하나님께서는 그 성 주위를 7일 동안 돌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성 주위를 7일 동안 돌았을 때 마침내 그 성벽은 무너졌고 성을 점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고고학자들은 이 사실에 대한 뚜렷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성벽은 언덕을 미끄러져 내려 성 밖으로 무너졌지 성 안으로 넘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만약 그 성벽을 외부에서 들보 같은 것으로 쳐서 무너뜨렸다면 성벽이 안쪽으로 무너졌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후 이스라엘은 행군을 계속하면서 여리고 성에 비하면 보잘것없이 작은 아이라는 성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은 아간의 죄 때문에 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아간은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물건을 노략질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패배를 당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예언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7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죄악을 범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무서운 교훈입니다. 아간은 죽음으로 그 죄의 형벌을 받았으며 그 후 아이 성은 손쉽게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에 크게 놀란 이웃지방의 기브온 주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와 친선을 맺자고 제의하여 서로 가깝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위에 있던 다른 족속의 다섯 아모리족 왕들은 크게 격분하여 기브온에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다른 한편이 되어 싸운 이 전쟁은 세계 역사상 유명한 전쟁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이에 관한 내용은 여호수아서 10장에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승리를 거둘 때까지 해와 달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적들은 크게 패배했고 이에 따라 가나안 정복의 문은 열리게 되었으며 물결 치는 듯한 이스라엘 군사 앞에 31명의 왕이 쓰러졌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은 각 지파별로 차지할 땅을 제비 뽑아 결정했습니다. 갓 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의 반 지파 등은 요단강 동부에 있는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레위 족속은 48개의 성읍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6개의 성읍은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을 범한 자를 위해 도피성으로 예비해 두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갈렙은 특별한 유업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는 85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백성은 마음을 합해 실로에 성막을 세웠습니다. 이 성막은 그 수백 년 동안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백성이 약속한 땅에 정착하게 되었으므로 여호수아는 그들을 살김이라는 것을 모아놓고 고별연설을 합니다. 그의 고별연설로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는 마지막 연설을 통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5절에서 그가 한 말입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와 같이 백성을 권면하고 여호수아는 그의 나이 11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은 어떤 조직된 정부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는 그토록 단결해서 긴밀히 행동을 취하던 열두 지파들은 각기 헤어져 자기들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300년간 7번이나 변절하여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시기는 주전 1401년부터 1100년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 7번이나 이방인들이 그들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할 때는 여호와께서 7번이나 사사들을 보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시기에 모두 15명의 사사들이 활동을 했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권위는 임금의 것이라기보다는 목자의 권위였습니다. 그들은 적들로부터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도 했고 백성들 사이에 벌어진 분쟁을 조정하고 재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사는 이스라엘의 일부분만 다스렸으며 사사들이 전혀 없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사사기 17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처럼 여러 번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요?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들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의 우상 숭배를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가나안 정복 당시의 사람들이 모두 죽었으므로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는가를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셋째로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없었으므로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고 하나님보다는 자신들을 기쁘게 하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형벌이 내려질 때에만 구원을 호소했습니다. 사사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회개의 의미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신 것은 그들이 범한 죄를 깨닫게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자책하게 만들었고 그들의 슬픔은 잘못된 길을 돌이키게 했습니다. 저지른 죄를 슬퍼하는 것만으로는 회개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생활을 바꿈으로써 이루어지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사사기에는 어떤 사사에 관한 일은 조금만 기록되어 있고 어떤 사사의 일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락과 함께 백성을 통치했던 드보라는 유일한 여자 사사입니다. 드보라에 관한 이야기는 사사기 4장과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으로 미디안의 대군을 무찌른 사사입니다. 위대한 사사 가운데 하나로 입다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집에 돌아올 때 제일 먼저 환영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는 어리석은 약속을 함으로써 큰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기 딸이 제일 먼저 환영하러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은 그의 힘으로 혼자 블레셋 대군을 무찌르기도 했습니다. 최후의 유대한 사사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하여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옳은 길로 인도하였으며 이스라엘의 통일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과 사사시대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에 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우리가 룻기를 살펴보지 않고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룻기를 가르쳐서 사사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기 백성과 땅을 버리고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으로 간 한 젊은 모압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룻은 보아스와 재혼하여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가는 이방인 여자가 되었습니다. 룻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읽어볼 만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귀중한 책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생계의 염려로 고통받는 이가 없도록 매일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서로 용서하며 살고자 하는 저희 마음을 어여삐 여기사 저희가 지은 죄들을 용서하시고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찾고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모여 이 방송이 계속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방송을 위해 후원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찾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본이 되고 희생하고 높이 들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감사합니다.